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징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아멘. 우리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 중에서 가장 해석상의 논란이 많은 부분에 당도했습니다. 바로 천년 왕국에 대한 부분이죠. 이 19장 후반부와 20장 초반에 나오는 내용을 역사적인 순서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반복적인 기록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갈리죠. 저는 성경 해석의 일관성으로 볼때 무천년설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 관점에서 해석을 할 겁니다. 자세한 내용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여러 가지 천년 왕국설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많이들 잊어버리셨을 텐데 잘 들으세요. 먼저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던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 전에 재림하신다 하여 전천년설이에요. 그 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 전에 재림을 하시고 사단을 꽁꽁 묶어서 무저갱에다가 넣으신 후에 천년 동안 지상에서 통치를 하시고 그후 사단이 잠깐 놓이게 되어서 그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모아서 그 천년 왕국 동안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년 왕국 동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모아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하게 되고, 주님은 그들을 그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섬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신다는 그런 해석이 바로 전천년설이죠. 이 전천년설에는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둘다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동의를 하지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7년 대환란 전에 재림하셔서 성도들은 휴거가 되고,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는 동안 성도들은 하늘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 후에,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는 그동안에 성도들은 휴거돼서 하늘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올해도 하죠. 그리고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지상에다가 천년 왕국을 건설한다라는 설이에요. 그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7년 대환란 후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 좀 다르죠.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기울어져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설명 못 해드리니까 교회론 세 번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놨어요. 그걸 참고하십시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따르면 성도들이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치르고 있는 그 기간인 이 땅의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적 그리스도가 맹위를 떨치고,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남은 자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고 그들의 활력으로 허다한 무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환란 기간 동안에 그 유대인들에게 잘해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양이라고 하고, 그 유대인들에게 못해준 사람들, 그들을 염소라고 한다고 마태복음 25장에 그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해석을 해요. 척척 들어맞죠?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날 즈음에 땅의 왕들과 짐승의 군대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항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시작하게 된다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께서 내려오셔서 그 원수들을 다 멸하시고 아마겟돈 전쟁을 종결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7년 대환란 동안 순교한 그 신자들이 천국에서 다시 내려와서, 이미 영화된 그들이 천국에서 다시 내려와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며, 구약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사무엘서 같은 그 선지서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천년 왕국의 주인공은 유대인들인 거예요. 문자 그대로 사무엘 하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대인들의 왕국, 다윗 왕국이 이 땅에서 반드시 회복된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날 즈음에 사탄이 잠깐 옥에서 풀려나와서 천년 왕국에 사는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예수께서,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영원히 그들을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시간 순서대로 역사에다가 착착착착 갖다 끼워 넣은 것입니다. 자, 이 전천년설의 내용에 따르면 이미 영화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도들이 다시 죄와 죽음이 있는 천년 왕국에 내려와서 살게 된다라는 것인데, 정말 그게 옳은 주장일까요? 영화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하늘에 있다가 다시 죄와 죽음이 있는 천년 왕국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천년 왕국에는 죄와 죽음이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죄와 죽음이 존재하게 되고 심지어 그들이 힘을 규합해서 예수님께 대적을 하게 된다는 논리, 이것이 저로서는 수긍하기 힘든 거예요.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이 통치하는 곳에 그분의 원수들이 새록새록 자라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저는 수긍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전천년설의 주장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과도 대치가 된다고요.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자고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지금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실 겁니까?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지금 언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요. 지진, 기근, 전쟁,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가짜 복음을 막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짜 목사들이 막 생겨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일을 말세의 징조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2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요. 즉시 천년 있다가가 아니라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지금 이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전천년설의 주장처럼 예수님의 두 번의 재림 사이에 천년의 기간이 있고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즉시 세상의 종말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천년설이라는 것은 이제 이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어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되고 이 땅이 자연스럽게 천년 왕국이 된다는 주장이죠. 그리고 그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이 후천년설이에요. 그것은 요즘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 후천년설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쇠퇴의 길을 걸었어요. 그 원인이 성경 주석상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상황이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인간들 스스로가 이 땅은 천년 왕국화 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어요.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지고 복음이 더 전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세상은 점점 악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사람들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늘어나고 있습니까? 한국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많이 생기고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진짜 기독교가 전파되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예전에 조선에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와가지고 조선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선교사들이 선교 본부에 보고한 이 조선 땅의 회심자들이 당시에 조선 인구보다 훨씬 많았어요. 이 조선 사람들이 정이 있어요. 예의가 있다고요. 꼭 저 먼 곳에서 선교사들이, 벽 안에 선교사들이 와서 뭐 책도 나눠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을 사람 다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예의상 다 나가줬다고요. 그러니까 부를 때마다 나갔어요. 이 교회에서도 나가고 저 교회에서도 나가고. 그래갖고 선교본부에 보고된 회심자가 전체 조선 인구보다 훨씬 더 많았다니까요. 지금도 그런 엉터리 회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지만 예, 민족과 민족에게 각 열방과 방언에 복음이 전해지고는 있지만 기독교인이 많아지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과학과 문명이 발달을 하면 정말 이 세상이 살기 좋아지나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돼요. 그것이. 그러나 정말 이 빈민들에게는 오히려 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더 심각하게 나타나가지고 더 많이 힘들어하고 더 많이 굶고 있고 더 많이 아파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는 이 시대에 아프리카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뭐야, 과학과 문명은 부자들에게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년설, 이 땅에 자연스럽게 천년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상 아 이건 아니구나라고 그것은 무시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지지하고 있는 무천년설은 무엇인가? 개혁주의 신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전부가 무천년설을 지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지지하고 있는 이 무천년설은 무엇인가 하면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 왕국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년이라는 기간을 문자적으로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천년 왕국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라는 것이죠. 천년 왕국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기간 전체를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 부른다라고 주장하는 게 무천년설이에요. 자, 천년 왕국이라는 말도 사실 성경에는 없어요. 세대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 단어를 제가 쓰는 거예요. 7년 대환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 단어를 쓸게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확언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보십시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고 번역이 된 엥기켄이라는 단어는 엥기조라는 동사의 직설법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천국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이 땅에 와 있다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 해서 쓰인 파랄람바노테스라는 이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진동치 못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계속해서 침노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헬라어의 현재형은 계속되는 진행형이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죠. 여기서도 옮기셨다라고 번역이 된 메디스테센이라는 이 단어도 메디스템이라는 동사의 직설법 과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통치하는가? 거기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천국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만 정의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 설교할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이 땅에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기꺼이 받는 자들이 이 땅에 생기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생긴 것이고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가 나라의 임하옵심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에 이미 와 있다. 어디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다란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기 전에는 사탄의 나라 시민이었던 것이고 우리가 구원 얻은 후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물론 자주 실패하죠. 어떨 때는 아,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절망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전에는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그 통치에 관심이 있고 그 통치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마음이 생기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게 천국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에 기꺼이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들 속에서 경험되는 희열과 평안이 바로 천국의 내용인 거예요.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가끔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살아봤을 때 우리에게 오는 그 희열과 기쁨, 비록 내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냈더니 나에게 오는 그 평안함과 두 다리 쭉 뻗고 자잖아요, 그날은. 그런 것이 바로 천국의 맛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 침노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그리실 때 지금 우리가 이 땅의 가치 기준을 갖고 상상하고 있는 좋은 환경 속에서 천사나 다른 피조물들을 위해 군림해서 그들을 부려먹는 그런 유토피아만을 상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나라는 좋을 거예요. 그러나 천국이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곳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억지로 어려움과 고난을 감수하고 있다면 내가 진짜 그 좋은 것 주신다니까 내가 참는다. 만약에 그러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또 다른 기복신앙에 빠진 불신자들인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라고 해놓고 천국이 너무 좋은 곳이라 내가 가고 싶어서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한다는데 우리 목사가 나보고 불신자라고 그러네? 맞습니다. 불신자인 거예요. 그게요. 역시 그 안에도 주인공은 나잖아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삶의 주인공이 되었던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에덴이 바로 그런 곳이었단 말이죠. 천국은 좋은 곳이라서 가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그 기복신앙에 빠진 사람들과 예수를 믿으면 저 하늘에서 좋은 거 준다라는 것과 뭐가 달라요? 천국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며 원수였던 나를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곳,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분이 있는 곳에 가고 싶은 곳, 거기가 초가삼간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있는 곳에 가고 싶은 곳, 이게 우리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어야 되는 것이지 거기는 금으로 만든 대문, 다이아몬드로 만든 길,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든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불신자라니까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더 나쁜 기복신앙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도 천국 가고.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거기가 너무 좋은 곳이라서 가고 싶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든지 말든지 I don't care죠. 그냥 좋은 곳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상관없죠. 그게 불신자라니까요. 그건 기독교 아닌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진짜 성도들은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내가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항복하는 삶을 통해 내가 비록 이렇게 가난하고 지금 병들어 있지만 이 기쁨, 이 평안함, 이 안전함 이것이 그곳에는 완성된다고 하니 얼마나 좋을까? 이 더러운 몸을 다 벗고 간다니 그리고 새 몸을 입혀준다니 얼마나 좋을까? 이제 나는 거기서 다시는 죄를 안 지어도 된다니 얼마나 좋을까? 지금은 이 몸뚱아리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데도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데 이걸 벗고 새 것을 입게 된다니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가고 싶어야 하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판잣집에 갖다 넣어도 하나님이 있는 곳 난 거기 갈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진짜 성도들은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있는 것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를 바로 상징적인 천년 왕국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성경이 천이라는 완전수를 사용해서 천년이라는 말은 나오니까 천이라는 완전수를 사용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의 기간을 바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왕노릇을 하는 섬김과 사랑과 용서와 화평과 긍휼 이러한 하늘의 왕노릇을 하는 천년 왕국이라고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왕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가서 우리가 왕노릇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누구 위에 군림하고 누구를 부리는 왕노릇이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왕노릇을 우리는 하늘에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죽여 자기를 비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니까 거기는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할 수밖에 없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게 왕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뿔도 이걸 안 사르니까 지금 자꾸 천년 왕국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좋은 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꾸 지금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기다리는 사람의 그 심보에는 무당 구타는 그 심보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구태에서 잘 먹고 잘 살자. 내가 정말 병났고 부자되고 하는 그 무당 구타는 심보와 그 천년 왕국을 이 땅에서 기다리는 그 심보와 뭐가 달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십자장에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평안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삶은 정말 트레지디예요. 비극이죠. 긴장의 연속이에요. 결국은 비극으로 끝난다고 이 지상에서의 삶은. 근데 예수님이 내게 평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요. 근데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그래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하늘나라에서 겪는 평안,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그 평안과 기쁨과 다른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안 그런 것을 정의할 때 뭐가 평안입니까? 돈이 많아서 먹고 살 거 걱정 없는 거, 자식 새끼 걱정 안 시키는 거, 건강한 거, 여기에서 오는 평안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평안은 그것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는 평안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평안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평안이냐? 예수님이 그 평안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계속해서 14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끌고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느끼셨던 평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평안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고 그 뜻에 완벽하게 순종함으로 거기에서 얻는 평안이 있었다고요. 그걸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평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 우리가 느껴야 하는 평안은 뭐냐면 내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희열과 기쁨을 우리가 천국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하는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상징적인 천년이라는 그 기간은 이중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을 성경에서 자주 보죠. 이 말세의 기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왕노릇을 하고 있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하늘의 왕노릇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의 성숙과 양육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도 허락하시는 기간이 바로 이 말세의 기간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묵시 속에서 완성이 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묵시 속에서 완성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이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삶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있는 시간이 바로 이 말세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혹 하나님 나라의 그 왕노릇을 이 땅에서 지금 하는데 섬김과 용서와 사랑과 그런 삶을 사는데 그러면서 기쁨도 맛보고 희열도 맛보는데 그게 자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끔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점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해가면서 점점 더 깊은 왕노릇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 땅의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거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위해서 사용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징계와 고난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왕노릇을 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이 역사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왕노릇을 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고난을 통하여 자기가 성숙되고 양육되어지는 기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년 왕국과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7년 대환란은 같은 기간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천년 왕국이 나오고 7년 대환란이 어디 나와요? 그런 말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설책, 어니스트 앵글리가 쓴 휴거라는 소설 이런 거 보고 소설책에서 본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야, 거기 보니까 7년 대환란이 나오는데 무시무시하더라. 걱정해요. 그래서 그건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라니까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7년 대환란이라는 기간을 잡은 건 다니엘서 9장의 내용을 주석을 하면서 거기에서 추론해낸 거예요. 이왕 복습을 하는 김에 다니엘서 9장도 한번 보고 가죠.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속된다는 것은 영원히 속해지며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거룩한 자라고 번역이 된 코데시라는 단어는 거룩한 곳으로 번역을 하는 게 훨씬 낫죠?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의 그 종말,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그 시기를 70일에로 하나님이 딱 확정하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그 70일에가 가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는 거예요.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왕 때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때부터 우주의 종말까지를 하나님이 70일에로 딱 정해놓고 조목조목 기간을 지금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얼마?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자, 전체 이 세상의 종말까지의 기간이 이제 70일에라고 하나님이 딱 정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올 때까지가 몇 일이에요? 7 더하기 62. 69일이에요. 그죠? 이제 한 일에 남았어요. 이 세상의 종말까지 한 일에 남았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여기서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다라는 말은 거리와 성곽이 완성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일에라는 것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여새 일에요. 그러니까 7이라는 뜻이에요. 일에는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7년으로 계산을 해서 다리오 왕 원년으로부터 72일에, 즉 490년 후에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들은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490년이 지난 지가 이미 오래전이란 말이에요. 아직 종말이 안 왔죠? 그래서 남은 한 일에 그 7년을 뒤로 뺀 거예요. 그 남은 한 일에 7년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 한 일에 7년이 환란을 몰고 다가올 것이고, 왜? 여기 보면은 막 환란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7년이 지나면 천년 왕국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이 다니엘서 9장에서 추측하여 추론해낸 개념이지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은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26절, 27절을 보시면 우리가 지지하고 있는 그 무천년설이 훨씬 타당함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26절 보세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62일의 후에, 총 69일의 후에 예수님이 오셨다가 죽으실 것이며, 그걸 우리가 러프하게 AD 30년이라고 보자고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보세요, 이렇게 환란의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7년 대환란이다 라고 뽑아낸 거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로마의 베스파시안과 그의 아들 타이터스, 베스파시안이 예루살렘을 침공했고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됨으로 해서 타이터스가 계속해서 전쟁을 했죠. 그래서 타이터스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자 이제 한 일회 남았는데 그 일회의 절반, 그럼 3과 2분의 1이죠.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남은 한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는 일이 생긴다고 그래요. 제사와 예물이 금지된다라는 말은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성전이 없어져 버린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언제예요? AD 70년, 그때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죄사함의 길은 제사나 예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성전이 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큰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서 있는데 이건 지옥 아닙니까? 근데도 그걸 못 뺏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라니까요. 자, 이렇게 종말까지 남아있던 한 일의 절반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라는 것이 자명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종말까지 얼마나 남았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70일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69 반이 없어진 거잖아요. 이제 반일에 남았어요. 3과 2분의 1. 그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서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1 더하기 2 더하기 반이니까. 1260일, 42개월. 이게 다 3과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걸 달로 계산하고 1로 계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두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서부터 종말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우리가 주장하는 말세의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계시록에서 누누이 살펴봤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3과 2분의 1,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배웠습니까? 볼까요? 12장 14절 보세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그 기간 동안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 곧 3년 반 동안에 우리가 양육받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양육받는 기간 하늘의 왕이 되기 위해 양육받는 기간이에요. 11장 2절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오겠다라는 거야. 42달 동안 짓밟는단 말이야 사단이.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기간이 또 그 3년 반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3년 반 나머지 3년 반 그 반 이래의 기간은 이렇게 이중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기도 하고 7년 대환란의 기간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이 쓰는 그 단어를 자꾸 써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세의 기간이 바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천년 왕국의 기간이고 7년 대환란의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없으며 지금이 바로 그 7년 대환란의 기간이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천년 왕국의 기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7년 대환란 여러분 두려워하고 계신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막 사자구 같은 데 넣어서 죽일까봐? 유관순 누나처럼 손톱 아래에다가 막 대나무 같은 거 이렇게 막 낄까봐? 그게 두려우세요? 아니면 지금 예수를 올바로 믿으려고 하는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향해 이를 드러내고 있는 이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차라리 사자굴에 들어가서 한 방에 죽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를 올바르게 믿으려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시와 그 몰매를 맞고 있는 이 현실은 더 힘든 거예요. 이게 7년 대환란보다 안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올바로 예수를 안 믿고 있으니까 안 힘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언제 올까? 이거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너무 편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경건하게 살기 위해선 너희들이 세상에서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고난을 우리가 안 받고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안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지상에서의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이라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죠. 구약 성경에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천년 왕국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천년 왕국이 유대인들의 왕국이 회복되는 것이고 또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구약의 그 동물 제사가 다시 드려질 것이라면 왜 요한계시록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언급이나 동물 제사의 회복에 대한 언급이 없을까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가 오셔서 그게 다 폐해졌는데 이제 어느 시점에 그게 다시 회복될 거라면 성경에 그게 기록이 안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중요한 걸.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천년 왕국설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저는 그 모든 설에 관심이 없어요. 이분 무천년설에도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성경 해석의 일관성을 위해서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것뿐이지 무천년설이 아니면 다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천년이면 어떻고 후천년이면 어떻고 무천년이면 어떻습니까? 종말론이 조금 다르다고 그래서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공박하는 이유는 종말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그 구원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구원이 어떤 시대에는 율법을 통해서 어떤 시대에는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거 그게 그들의 주장이거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무시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원론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이단이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금요 청년 예배 때 조금 정지 작업을 미리 해두었는데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두셨다 그럽니다. 볼까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표준 세번역으로 볼게요. 이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예정되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라고 번역이 된 프로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미리 예정되다, 미리 예견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천지가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준비가 되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하시기로 이미 인간이 죄를 짓기도 전에, 아니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를 계획해 놓고 계셨다라는 말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어떤 세대의 어떤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하시기로 하고 또 다른 어떤 세대의 어떤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라는 말은 얼토당토한 거죠. 그리고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로 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바람에 홧김에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셨다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게 교회시대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사무엘서나 이사야서를 비롯한 선지서들에서 예언된 유대 다윗 왕국은 반드시 회복될 거고 그 유대 왕국의 회복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 왕국이다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베소서 1장 4절은 뭡니까? 창세전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면서요. 창세전에 유대인들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창세전에 교회가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창세전에 예수가 준비됐다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계획하시고 실행에 옮기셨는데 그게 실패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보냈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교회를 구원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홧김에 교회를 구원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그냥 헛죽은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을 확 죽여버렸는데 아무도 안 받아들여. 그래갖고 하나님이 아씨 잘못 죽였네.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에 사람들이 속고 있다니까요. 자, 제가 이러한 몇 가지 이견 때문에 세대주의자들을 때로 공박하는 것이지 절대 종말론의 차이 때문에 그들을 몰아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까지 종말론은 몰라도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죽었습니까? 베드로가 이 요한계시록 읽고 죽었나요? 못 봤어요 그 사람들은요. 이것도 못 보고 죽었다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예요. 종말론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근데 왜 이거 갖고 이렇게 박터지게 싸우고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천천년설이면 어떤 후천년이면 어때요? 저는 가끔 그 침례교 교인들이나 아니면 구원파 교회에 다닌 분들이 전화해갖고 왜 세대주의적 해석이 맞는데 당신은 왜 무천년이라고 주장하냐고 막 욕을 바가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럼 제가 그래요. 그것도 맞는 것 같네요. 그러고 말아요. 그건 뭐 얘기한다고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르면 요한계시록 전체의 일관성이 와르르 무너져버려요.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19장 후반부와 20장 초반을 견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딱 갖다 놓아버리면 딱 맞아요. 딱 맞아요. 면도칼 하나 들어갈 틈 없이 딱 맞아요. 근데 요게 맞다고 해갖고 그렇게 가버리면 딴 게 와르르 다 무너져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해석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발견해 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고 그러한 구원이 왜 필요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포장되고 위장되어 있는 자기의 실체를 이제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목적인 거예요. 근데 그까지 종말론이 좀 다르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겠습니까? 예전에 10월 28일 날 지구에 종말이 온다 그래갖고 다미성교회에서 아주 난리법석을 핀 적이 있죠.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제가 12.8 그거 장땡이라 딱 기억해요. 그래서 TV 3사가 전부 나와서 카메라 갖고 딱 찍고 있었는데 안 왔어요. 그때 그 허탈한 그들의 모습. 그게 왜 이렇게 궁금해요.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 정말 천년왕국이 이 지상에 존재할 것인가, 혹은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일 것인가, 혹은 7년 대환란은 정말 있는 것인가,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왜 무서워요, 여러분? 종말은 몇십 년 뒤에 올 수도 있고 몇백 년 뒤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종말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숨을 딱 멎는 그날이 여러분의 종말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떠나서 일단 묵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곳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곳이죠. 영원이라는 곳은 우리가 시간으로 추론할 수 없는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곳은 영원한 현재만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현재라는 것은 기다림의 부재라는 뜻이에요. 거기서는 기다림이 필요 없는 곳이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보다 30년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죽으면서 30년 동안 어떻게 여러분 보고 싶어서 어떻게 기다리죠? 이렇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했다고 해보세요. 30년 동안 어떻게 기다리지 천국에서? 정말 제가 천국에 올라가면 거기서 이 땅의 그 시간의 개념인 그 30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야 될까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곳에서 기다리게 될까요, 제가요? 거기에 올라가면 여러분이 그곳에 다 있다니까요. 그게 묵시의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천국은 완성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여러분이 죽으면은 낙원에 가 있다가 거기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다시 육신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게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맞는데 왜 목사님은 그냥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낙원이면 어떻고 천국이면 어떻고 새하늘과 새 땅이면 어때요?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되지. 그거 못 따져요, 그런 거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 종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작 해야 할 건 뭐예요? 언제 종말이 올 것인가? 천년왕국이 진짜 이 땅에 있을 것인가? 이거 궁금해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이라도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곳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고민하셔야죠. 왜 엉뚱한 것 가지고서 시간을 보내시냔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가 그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같은 이런 종말의 사건들을 보면서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막 새들이 고기를 다 뜯어먹어버리잖아요. 그런 종말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의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부디 엉뚱한 것에 시간 뺏기지 마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성도의 본분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천국의 맛을 조금이라도 지금 맛보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 가지세요. 그거 확인하세요. 리차드 십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리를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공부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아무리 교리에 능통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우리 이웃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거기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진짜 사랑한다고요? 어떻게 사랑하고 계세요, 지금? 그분은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아니면 꽝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남기신 계명이 네 하나님과 네 이웃을 목숨 걸고 사랑해라 인 거예요. 그거 하고 있는가 확인하시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부터 이제 자세한 본문의 내용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